왕의 자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제 본문에 이어서 칼의 노래가 계속됩니다. 21장에 칼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는데 이 칼의 주인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이 칼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이 칼이 활동을 시작하면 그 칼을 멈출 자가 없는 그런 위대한 칼이라고 말합니다. 안 그래도 강력한 칼인데 하나님께서 그 칼을 날카롭게 나를 세우시고 빛나게 하신다. 어제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마치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군사들이 자신의 무기를 손질하고 정비하는 그런 영화의 한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하나님의 결연한 의지가 느껴지고요, 하나님의 안에서 어떤 분명한 목적이 세워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칼이 오늘 본문 19절에 누구에게 들려져 있습니까? 바벨론의 손에 들려져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거리를 가다가 교회 벽에 붙여져 있는 현수막의 한 글귀를 보았습니다. 거기 이렇게 적혀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네, 시편의 한 말씀을 가지고 그런 한 해 표어를 아니면 수련회의 주제를 정한 것 같습니다. 참 말씀을 듣기만 해도 위로가 격려가 되는데요. 오늘 그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대변되는 그 칼이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손에 들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원수 바벨론의 손에 들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 가질 수 있는 의문 가운데 하나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왜 악한 세력을 가만히 두십니까?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 저 믿음 없는 저 세력들이 왜 날로 날로 더 힘이 더해져 가는 것 같습니까? 왜 하나님 저들을 다루시지 않습니까?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35편에서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어 주십시오. 나와 싸우는 자와 싸워 주십시오. 주의 방패를 드셔서 나를 일으켜 주시고 주님 저들을 다루어 주십시오. 주님, 주님은 내 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 편이시니까 나와 함께 하시고 전쟁에서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 믿음으로 다윗도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충격적인 사실은 유다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벨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걸음걸음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요, 그들에게 힘을 더해 주십니다. 유다 백성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바벨론이 그 하나님이 넘겨주신 능력, 그 칼을 들고 이제 정복 전쟁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한 갈림길을 만나게 되는데요.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20절에 한 길은 암몬의 왕궁이 있는 라바로 향하는 길이고요. 한 길은 예루살렘, 유다의 견고한 성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에스겔에게 너는 그 갈림길에 가서 친히 그 표시판을 그리고 친절하게 안내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벨론이 명확하게 그 선택의 기로에 서도록 인도를 한 것이죠. 그 갈림길에서 바벨론은 무엇을 하기 시작하냐면 점을 치기 시작합니다. 당시에 전쟁을 앞두고 자신이 믿는 신에게 자신의 어떤 갈 길을 또 자신의 성패를 묻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만약 그 신이 대답을 해주기만 한다면 그것은 승리의 신탁으로 여겨서 아주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바벨론이 그 통상적인 일을 따라서 이제 점을 치는데 세 가지 방식의 점을 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점은 우리에게도 익숙한 방법으로 제비뽑기 방식의 점입니다. 화살에다가 이제 해당되는 내용을 적고 화살통에 그 화살을 넣습니다. 그리고 흔들어서 하나를 뽑는 것이죠. 거기서 나온 것이 이제 신의 뜻입니다. 또 한 가지 점은 이제 드라빔이라고 하는 우상에게 이제 묻는 것인데요. 드라빔이라는 것은 그 당시 집안의 수호신이나 죽은 조상들을 그런 모습을 가진 그런 드라빔에게 자신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그 귀신과 그 우상들과 접신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매우 혐오하시는 방법이겠죠. 마지막으로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의 간의 모양을 가지고 미래를 점치는 이 오만 가지 점성술, 하나님께서 극도로 혐오하시는 이 점성술을 가지고 자신의 미래를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아주 바벨론 왕이 신중합니다. 어떤 전개가 나왔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하는 전기가 나왔죠. 자, 이 전개의 소식을 유다 백성들이 들었습니다. 자, 어떻게 반응할까요? 바벨론 왕이 전개를 이제 내었는데 우리로 향해서 전쟁을 해온다고 하더라. 그거에 대한 반응이 23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전에 그들에게 매약한 자들은 그것을 거짓 점괘로 여길 것이다. 여기 매약한 자들은 유다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생각하기를 그 원수들이 이제 얻은 그 점괘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거짓 점괘다. 쓸모없는 점괘다. 무의미한 점괘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점괘다. 왜입니까? 그 결과를 가져다 준 자들이 귀신이고 또 우상들이고 헛된 신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 게다가 하나님은 내 편이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굳이 비교를 하자면 저희 입장에서 이단 집단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신앙의 행위들을 보면서 우리가 가지는 시선과도 같은 것 같습니다. 혀를 차면서 굉장히 불쌍히 여기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가진 신앙을 근거로 그들의 행위들을 자연스럽게 해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질문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점괘 결과를 누가 주었을까? 귀신일까요? 우상일까요? 우린 이 칼의 노래 처음에서부터 중간중간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억하게 하시는 그 한마디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는 예언하라. 주의 말씀을 예언하라. 이 말은 무엇이죠? 지금 내가 에스겔 너에게 알려주는 그 이 모든 일련의 상황들, 그 상황들 뒤편에서 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은 나의 뜻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아주 잘못된 방법으로 점괘를 그렇게 얻었지만 그 점괘를 인도하신 분이, 그 결과를 인도하신 분이 누구시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죄와 악이 창궐하는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 모두 이 세상에 나아가서 그 죄와 악에 맞서서 거룩한 전쟁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현장에서 기억해야 되고 주의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심판의 자리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왕의 자리, 주인의 자리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의 뜻을 가지고 분별하라고 했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세상을 판단하라고 하지 않으셨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또 그런 악한 자들, 악한 세력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불평을 쏟아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에서 일관되게 주님 말씀하시죠. 불평하지 말라. 여러분, 이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불평이 막 쏟아져 나오는 그 입을 내 의지를 가지고 막으라는 뜻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불평하지 말라는 뜻은 불평이 나올 만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 만사를 주관하고 계신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불평하지 말라는 뜻이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또 그 악의 세력 앞에서 내가 주인이 돼서 그 문제를 어떻게 내가 해결해 보려고 막 안간힘 쓰면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죠? 이 세상 모든 만사의 키를, 그 문제 해결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바벨론에게 자신의 칼을 넘겨주시고요, 그 바벨론의 그 점괘까지 이용하셔서 예루살렘을 심판하는,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는 자신의 계획을 계속적으로 지금 진행해 나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토록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분노하고 계십니까? 어제 본문에서도 분노를 내가 쏟아내겠다, 내 분을 다 쏟아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결국에 이루시고자 하는 그 계획이 무엇입니까? 물론 유다의 죄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을 의도하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관을 제거하며 왕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가지신 뜻은 이것입니다. 높아져 있는 내 백성들을 낮추겠다. 다시 말하면 창조의 그 질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있어야 될 그 위치, 백성들을 부르신 그 자리로 되돌려 놓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죠. 특별히 하나님은 무엇을 제거하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유다의 관, 왕관을 벗기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였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그 시드기야 왕을 향한 개인적인 차원의 말씀으로 이해하기보다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셨던 그 왕직 자체를 심판하겠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이 왕직이라는 것이 맨 처음에 어떻게 이 땅에 왔는지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대리해서 이 땅을 통치하는 그 직분으로 이 땅에 허락하신 것이 왕직인데, 그 왕직의 지금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처참하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그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반역하는 나라의 역사를 주도해 왔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그 결과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육신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영이 없어서 계속적으로 실패하고 좌절을 반복하는 이 육신의 나라, 이 유다 백성을 하나님께서 처참하게 정복하시겠다, 반드시 정복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느껴집니다. 그 바로 다음 27절에도 그 하나님의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엎드러뜨리고 엎드러뜨리고 엎드러뜨리겠다. 히브리어 비교법에서 세 번 반복은 최상급을 말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지금 그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지는 단호합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이 말씀을 새벽에 들으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 말씀이 아닌가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고 이제 어려워지기도 하는데요, 바로 그 하나님의 분노 섞인 그 표현 바로 뒤에 보시면 그 절망적인 그 좌절의 끝에 서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작은 소망의 불씨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내가 엎드러뜨리고 엎드러뜨리고 엎드러뜨리려니와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아멘. 하나님이 그 왕직을 폐위시키고 그 인간의 나라를 반드시 무너뜨리시겠지만 그 왕직의 자리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내가 왕직을 다시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심판의 끝에서 하나님의 소망의 꽃을 피우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골로새서 1장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을 띄우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여러분, 바울이 신자의 국적을 소개합니다. 우리 똑같은 세상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하늘의 국적이 분명히 다르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 여러분, 육신에 있는 자들은 로마서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그분을 육신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왕직의 자리에 합당한 자로 여기셔서 이 땅으로 보내시고 우리의 왕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 그 아들을 왕으로 삼는 모든 자들은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긴 자들이다, 믿음의 자들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럼 저는 이 사랑의 아들 예수님을 수식하는 많은 표현 중에 구주라는 표현을 참 좋아합니다. 한자로 보면 무엇이란 뜻이죠? 구원할 구의 주인 주자입니다. 그러니까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고백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죄와 어둠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귀한 고백이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왕좌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어 맡기면서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나의 구원자십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한날 이루어지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모든 상황 속에서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에서 일어난 불의한 일들로 인해서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칼의 도구들, 그 바벨론, 오늘 보면 읽진 않았는데 가장 마지막 30에서 3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칼을 그 칼집에 다시 꽂을지어다. 이 말씀은 무엇이죠?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그 바벨론도 하나님이 그 힘을 걷어가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높은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자를 낮추시고 낮은 자리에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며 순종하면서 나아간 자들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높이시겠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 또 세상에서 각양각색의 힘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또 여러 상황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하늘의 국적을 다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왕이 누구신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 이런 찬양이 터져나오게 되길 소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을 받으십시오. 주님은 나를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 기뻐하시고요. 그 믿는 자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아까 찬양했던 그 찬양의 제목과 같이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모든 인간의 거짓을 버리고 하나님만 주인으로 섬기는 그 천국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개인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세상 가운데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진정으로 계획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